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0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몇 사람을 헤아리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사 네 식인 네 패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사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곁에 서매 옥 중에 광채가 조요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가로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가로되 띠를 띠고 신을 들매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가로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세 천사의 하는 것이 참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성으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절로 열리는지라. 나와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 사는 저희들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 기적을 우리가 보지를 못하고 깨닫지를 못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진정한 기적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결코 우리의 뜻대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기적 속에서 손길 속에 살아가는 인생임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계획하고 또 하고자 하는 일들이 슬슬 잘 풀리고 잘 되면은 힘이 나고 또 일할 때도 뭔가 신바람이 납니다. 근데 잘안 되면 그 낙심이 되죠. 또 하고 싶은 마음도 다 사라져 버리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목사가 설교할 때도 그래요. 사람들이 많이 나와 있으면 뭔가 모르게 또 힘도 나고 또 설교하는 게 신도 나는데 사람이 뭔가 적게 있으면은 설교할 재미도 없고 맥도 빠지는 그런 것도 사실 많이 경험을 하거든요. 이렇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눈에 보여지는 어떤 현상과 또 형편들, 상황들 이런 거에 의해서 그 마음 상태가 많이 뒤바뀐다, 달라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건 어쨌든 옳은 건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그렇습니다. 교회 형편과 환경을 보면서 참 낙심된다. 뭐 이런 말을 또 하기도 해요. 교회가 힘도 없다, 열심도 없다, 분위기도 가라앉아 있다. 뭐 그런 걸 보니까 나도 맥이 빠지고 낙심이 되더라. 이러한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사실 사람이란 게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는 겁니다. 뭐 기분에 살고 기분에 죽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분위기라는 것도 사실 중요하고 환경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그렇게 여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이 교회가 좀 분위기를 살려보기 위해서 예를 쓰는 것을 좀 많이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뭔가 교인들이 좀 힘을 내게 될수 있고 또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일어날 수 있도록 교회를 좀 바꾸어 보려는 그런 시도들을 또 많이들 해요. 그래서 또 이것저것 여러 가지 새로운 방식들 도입을 하고 또막 어떤 행사들 프로그램들 막 도입을 해가지고 많이 해보기도 하지만은 그게 해봐야 사실 얼마 가지 못해 시들해져 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교회는 계속 해가지고 다른 것 새로운 것을 공급을 해야 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진땀 흘리는 그런 경우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들 만나 얘기를 해보면은 거의 이제 많이 얘기하는 것이 어떻게 하면 교회 분위기를 좀 바꿔볼까? 이런 얘기들 참 많이 해요. 그래서 교회 분위기를 바꿔보기 위해서 뭐 찬송도 좀 한다든가 하고 또 이런저런 막뭐 사회사업 좋은 일도 벌려놓고 여러 가지를 많이 해보기도 하는데 잘안 되더라. 자, 그런 얘기를 막 합니다. 제자 훈련도 해봤는데 안 되더라. 막 큐티 해봤는데 안 되더라. 도대체 뭘 해야만이 이 교회 분위기가 살아나가지고 교회는 열심을 낼고 막 그런 고민들을 이 목사들이 많이들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은석교회 분위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잘 모르겠지만은 뭐 흔히들 뭐 생각하고 바라는 그런 분위기와는 좀 거리가 멀지 않나 이런 생각도 제가 좀 듭니다. 열하는 것도 없고, 그렇다 해가지고 뭐 찬송 부를 때 신나게 뭐 찬송 부르냐, 뭐 그것도 아니고, 뭐 한 사람 박수 치다가 멀쩡해가지고 박수도 그만둬버리고, 뭐 아무리 살펴봐도 힘나고 열심나는 그런 분위기는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사실 그게 신앙에 문제가 될 수는 없거든요. 그러한 것들이. 교회 분위기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지금과 같은 그런 요란한 것들을 가지고 만들어내는 그런 게 진짜 교회 분위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 분위기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진짜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원하고 말씀으로 듣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질 때에 그게 진짜 교회다운 분위기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뭐 그렇다고 성경 공부를 많이 하라거나 뭐 열심히 하는 그런 걸 제가 두고 말한 것이 아니고 교회가 진심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으로 모이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너무 좋더라. 그 말씀이 나를 날마다 새롭게 고쳐가는 것. 나는 그 말씀이 너무나 이끌리더라. 뭔가 이렇게 되어질 때에 그게 진짜 교회다운 분위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냐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그런 분위기가 교회를 굳건히 붙드는 그런 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되게 그 믿음이 식어진다. 그런 말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 도대체 믿음이라고 하는 게 식어질 수가 있는 거냐 그 말입니다. 처음에 막 뜨거웠는데 막 부글부글 끓었는데 점차 가면서 식어진다면은 그건 애당초 믿음이 아니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식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는 게 믿음이고 우리로 하여금 나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게 하는 힘이고 능력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가능한 게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그러한 모습으로 나와진다는 겁니다. 내 감정, 내 노력, 어떤 분위기 휩쓸려가지고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식어진다.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그런 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걸 자꾸 자기 감정과 외부적인 것, 그런 걸 보기 때문에 내가 막 뭔가 신이 나가지고 열심히 막 교회를 하고 있으면은 야, 내가 좀 믿음이 뜨거운 상태다. 이렇게 스스로 판단을 하고 반대로 이제 뭔가 갈수록 교회를 하고 싶은 마음도 사라지고 교회 다니고 재미가 없고 그러면은 내가 믿음이 식어졌다 이렇게 본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뜨겁다 이런 얘기는 어떤 겉으로 드러난 열심 가지고 믿음이 뜨겁다 이렇게 말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진짜 믿음이 뜨거운 사람은요 겉은 조용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열심 그 마음 그걸 두고 믿음이 뜨겁다 마음이 참 뜨겁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두고 그러니까 죄인 된 내가 천국 가게 되었다는 거 이걸 생각을 하면서 이 모든 것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으로 되어진 것이구나 이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저절로 하나님께 참 감사합니다 그 감사함이 나와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해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뜨거운 믿음이 있으니까 그럼 식은 믿음이 있을 게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할지 모르겠지만은 다시 말하지만 식은 믿음은 있을 수가 없어요. 성령이 함께하는 신자라면 항상 그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서 열려있기 마련이고 그렇다면 그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이 자꾸 하게 된다면 낙심이라는 걸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도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낙심하며 살아가도록 그냥 두지 않으시고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이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뭐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간다 날마다 지금 감사합니다 그렇다 해가지고 어떤 환경에서도 절망도 안 한다 낙심도 안 한다 근심도 안 한다 이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게 세상 것이다 보니까는 염려도 생길 수 있고 때로는 낙심도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는 낙심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낙심하도록 살아가도록 낙심 속에 그냥 살아가도록 팽개치지 않고 그냥 두지 않으시고 붙들어 주신다는 거. 그걸 성경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가지고 네가 믿는 여호와가 누구냐 이걸 알게 하시고, 그렇게 해가지고 잠시 내가 잊었던 세상 일 때문에 잊어버렸던 하나님을 또다시 생각하게 하시고, 그리고 새 힘을 주셔가지고 여전히 하나님 바라보도록 그렇게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이 바로 그런 얘기로 되어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이, 우리가 그 사도행전을 보면은요, 그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벌어진 그 상황과 형편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든지 낙심하고 주저앉을 수 있는 그런 형편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사도행전의 그 제자들, 성도들은 복음을 전합니다. 딴짓 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니까 하나님이 도와줘야 될 게 아니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도와준다면 모든 일이 잘 되도록 하여지는 것이 옳지 않는가, 이게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벌어지는 그 형편을 보면은 핍박이 일어나가지고 살던 걸 떠나가지고 여기저기 흩어지는 그런 꼴도 당해야 되고, 때로는 또 죽기도 하는 그런 환을 겪는 것입니다. 그게 사도행전이에요. 자기 딴에는 열심히 지금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럼 하나님이 도와주라고 도와줄 거라고 믿고 있는데 오는 건 환란이다, 오는 건 공고함이고 또 막 때로 죽는 거다, 이렇게 될 때에 그 마음이 얼마나 낙심이 되겠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만 믿고 살아갑니다. 눈만 뜨면은 하나님, 눈 감아도 하나님, 하나님만 찾고 나는 하나님으로 살겠습니다 항상 다짐하고 살아가는데, 그럼 하나님 도와줄 거다, 도와준다는 것이 자꾸 나에게 들어오는 게 환란이다, 뭐 안 좋은 일이다, 그렇게 했을 때에 어떤 낙심과 절망이 들어오지 않겠냐는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이 보여지는 것이 뭐냐면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핍박과 환란이 멈추지 않게 계속해서 오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이 전파되는 것, 복음이 확산되는 것은 중단되지를 않더라. 그게 사도행전이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핍박 때문에 복음이 한 곳에만 머물러 있다가 핍박 때문에 여기저기 사방으로 흩어져 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돼요. 쉽게 말해 화가 복이 되었다, 이런 식의 그 환경이 되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이 가르쳐주는 것이 뭐냐면은, 눈에 보이는 세상 일들 그런 것들만 보지 말고 그 세상 일들을 일으키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는 바로 그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이걸 보라 그 말입니다. 그게 사도행전 이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잊어버릴 때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이 자꾸 일어나면은 그 세상 일만 자꾸 생각하면서 낙심해버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이 일을 나에게 일으키셨고 주관하고 계신다, 그걸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자꾸 이 낙심이라는 게, 절망이라는 게, 염리라는 게 사라지지를 않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지를 않기 때문에 되어지는 결과라,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교회가 여기저기 설립되고 복음이 확산되고 또 주님 말씀이 전파되고 있는 것이 뭔가 하면, 사람들이 원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셨기 때문에 되어진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말할 때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또 성령이 일하십니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그걸 바꾸어 말하면 무슨 말이 되는가 하면은, 그러니 어떤 형편에서도 낙심할 이유가 없다, 그런 말이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날 지켜보고 계신다는데 낙심할 이유가 뭐냐, 그 말이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 말 같은 말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형편이 안 좋다면은 그것도 다 하나님의 주관 아래에 있다, 그게 하나님 살아계신다, 그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믿는다면은 낙심할 이유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나는 대구 사는데 뭐 내 부모님은 다 늙어가지고 병 들어가서 누워가지고 서울에 있다, 그래서 나도 나한테 오지도 못하고 날 도와주지도 못한다, 이런 형편이 아니란 얘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가 그걸 믿는다면 진정의 성도라고 하는 건 어떤 상황에서 낙심할 이유가 없다는 게 성도의 힘이고 성도의 능력이다, 이게 성경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서는 교회라는 것은 설립하는 분도 주님이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도 주님이다, 그걸 보이고 있습니다. 교회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도 주님이다.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아, 또 아멘 안 나온다 하니까 분위기가 이렇게 안 된다 하니까 개그 콘서트에 그 분위기 딱 온다면 돌아온다 뭐 이런 사람 있는데 그 사람이 와야 될 것 같다 아무래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그 살아계신을 믿는다면은 그 믿음에서 있는 그 교회라면은 진짜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잘 유지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크게 만들 수 있을까 이런 데 관심이 있으면 안 돼요. 그것보다는 우리의 이 교회를, 은속교회를 누가 붙들고 계시는가 하고 우리의 생활 거기에 머물려야 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교회를 누가 붙들고 있느냐, 누가 인도하시느냐, 그걸 자꾸 생각을 해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이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얘기는 헤롯이 교회를 이제 핍박을 하는데 그것 때문에 야고보가 죽죠. 또 베드로 오게가 칩니다. 근데 결과는 야고보는 죽었는데 오게가 친 베드로는 하나님의 천사를 보여가지고 구해 내고 있다는 거예요. 1절부터 보십시다. 그 뒤에 헤롯 왕의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여기 보니까 그 헤롯이 야고보를 갖다가 잡아 죽이고 또 베드로까지 잡아 가두는 것이 유대인들 때문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당시 그 헤롯이 다스리는 나라는 유대인들이 많이 살던 그런 그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나라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 유대인들 협조가 필요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협조를 해줘야만이 정치를 잘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헤롯이라는 이 사람이 유대인들 마음에 들어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 생각한 게 뭐냐면은 유대인이 싫어하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거. 그러면 유대인이 헤롯을 좋아할 거라 그런 얘기죠. 빌라도도 마찬가지였지 않습니까? 빌라도도 예수님이 사형당해야 될 죄가 없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유대인 다스리는 총독으로서 유대인이 원하고 있는 걸 반대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정치적인 이유가 들어있다 그 말입니다. 결국 자기 지위를 지키고자 하는 그런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죽음에 내어준 것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에는 유대인만 개입된 게 아니고 이방인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종교적 이유, 정치적 이유 이게 다 포함돼가지고 예수님 죽으신 거예요. 헤롯도 바로 지금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거든요. 어쨌든 이렇게 헤롯으로 인해서 야고보가 붙들려 죽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붙들려 갇혔습니다. 근데 베드로에게는 천사가 오게 나타나가지고 구출해주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요. 자, 이걸 보면서 우리가 가장 먼저 뭘 생각할 수 있냐 하면은 왜 하나님은 야고보는 죽게 놔두시고 베드로는 천사까지 보내가지고 살려내시느냐. 이러한 이제 의문감이 우리에게 들어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야고보나 베드로도 아니고 제3자니까 뭐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그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건성으로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상황이 여러분 자신에게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직접 이런 일을 당한 당사자다 이 생각할 때에 뭔가 하나님이 차별되고 하는 것 같고 하나님에 대해 섭한 마음이 안 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보다 뭔가 신앙이 못하다고 생각된 다른 사람은 복권에 당첨되게 하는데 부자되게 하는데 나는 열심대로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고 생각했는데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실패 가신다면 과연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뭐 의연하게 하나님이 그러하시는데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런 마음으로 할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뭔가 그렇게 차별 대우하시는 같은 그런 느낌 속에서도 하나님 공평하다 뭐 하나님 하시니까 우리 순종해야지 이런 말이 쉽게 나와줄 수 있냐 그 말입니다. 사실 어려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망하려면 다 망해버리든가 잘리려면 다 잘려버리든가 그렇게 해야만이 뭔가 성질이 안 나죠. 나는 망해 내 뿐 잘되고 있다 그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 왜 이렇게 합니까 이런 그 불평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의 일이 아니다 내 일이다 이렇게 볼 때에 야고보는 죽었는데 베드로는 옥에 갇힌 사람까지 끌어냈다는 구출했다는 거 이건 뭔가 뭐 좀 안 맞는 얘기 아니냐 뭔가 불공평한 그런 얘기 아니냐 그런 느낌이 들 수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 어기에 그 깊숙이 갇힌 베드로를 살려내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하나님이라면은 야고보다 얼마든지 살려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은 둘 다 살려냈으면 얼마나 좋겠냐 그 말입니다. 둘 다 살려냈으면은 그런 복음을 위해서 더 유익이지 않겠는가. 그게 우리의 생각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야고보는 하나님이 죽게 놔둬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일은요, 지금도 우리들의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일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과 원칙대로 되어지지를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은 우리의 상식을 부숴버리고 뒤통수를 치면서 일으키신 것이 바로 세상 일입니다. 우리가 생각한 상식과 원칙이 뭡니까? 나쁜 놈은 죽고 착한 사람은 산다. 이게 우리 상식과 원칙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가지는 개편이라고 불교를 믿는 사람보다도 하나님 믿는 사람 일이 더 잘 돼야 된다. 악한 사람보다 착한 사람이 더 잘 살아야 한다.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정의고 질서고 원칙이고 상식이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은 전혀 그렇지를 않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게요, 착하면 착할수록 손해보고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세상의 구조입니다. 정의는 이긴다. 이건 옛날 말이에요. 지금 착한 거 찾다가는요, 못 삽니다. 믿음으로 살면서 살수록 힘든 게 세상 구조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그냥 두고 보신다는 거예요. 세상 악한 것 속에서 나는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고 있고 바둥바둥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내가 뭔가 당할 때에 그런 날 도와줘야만이 더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쓸 것인데,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서도 눌리고 죽고 있는데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둔다는 것이죠. 그런 일이 얼마나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나는 죽게 하는데 옆에 어떤 사람 믿음 살려고 하니까 일이 잘 되게 해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어떻게 보면은 일관성이 없게 보이기도 하고 또 그냥 순간순간 뭐 하나님 기분 내킨 대로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일하실 때에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일하십니다. 원칙이 분명히 있어요. 그 원칙이 뭔가 하면은 잘 믿는 사람 잘 되게 한다. 그건 우리 원칙이고 하나님은 그런 원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원칙은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겠다, 가르치겠다. 이게 하나의 원칙입니다. 교회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 믿게 하고 그래서 낙심하지 않고 신앙으로 살아가는 그런 교회로 만들어내겠다. 이게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하나님이 야고보를 죽게 놔두시는 것은요, 야고보가 베드로보다 뭔가 쓸모가 없다거나 뭐 믿음이 없어서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야고보의 죽음과 베드로의 구출을 통해서 교회를 가르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죽고 베드로를 갇혔을 때 교회가 낙심할 수가 있어요. 그걸 보면서. 그래도 그 당시에 베드로와 야고보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초대교회의 중심적인 그런 제자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그 중심적인 두 제자가 하나는 죽고 하나는 옥에 갇혀버렸단 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과연 하나님 살아계시는가? 교회가 이런 의심이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두 사람이 다른 일도 아니고 복음을 전한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야고보와 베드로 그런 일을 당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이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평소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냥 그걸 믿는다 이런 말 했지만은 속마음은 그걸 안 믿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형편도에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 이런 갈등이 계속 나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낙심이고 절망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가 없다, 그게 절망입니다. 그게 하나님께 낙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절망과 낙심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한테 일어난 일들을 제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먼저 야고보를 두고 생각해 보십시다. 야고보가 헤롯에게 죽었습니다. 쉽게 말해 순교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고보가 죽었습니다. 복음 전하다가. 그게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답이 뭐예요? 좋은 일입니까? 밥은 좋은 일 해야 되는데 이제 속마음은 저는 모르겠고. 자, 근데 세상은 죽는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쁜 걸로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나이 들어가지고 노쇠에서 자연히 죽는 것이 아니고 젊어서 사고를 당해 죽었다. 그건 굉장히 큰 불행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게 세상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죽는다는 것을 나쁜 것으로 보느냐? 성경은 아니더란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히려 죽는 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더 원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자기한테 죽는다는 그런 얘기는 세상을 떠나가지고 자기가 어렵고 사모하는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것, 이걸 의미하기 때문에 바울에게 죽는다는 건 좋은 일이었어요. 그래 바울 오히려 세상을 떠난다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그걸 오히려 좋아했던, 원했던 그런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야고보가 죽는 게 좋은 일인가 나쁜 일인가, 말한대로 뭐 속마음이야 모르겠지만 입으로는 좋은 일이다 이렇게 뭐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다르게 믿고 있겠지만은. 자, 그러면 야고보가 죽는 것은 천국 가는 거니까 좋은 일 이렇게 합시다. 자, 그러면은 이 베드로는 죽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하나님 때문에 놓쳐버렸습니다. 그렇죠? 그럼 베드로가 옥에서 구출받은 것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뭐, 그건 뭐 좋다고 할 수도 없고, 나쁘다 할 수도 없고, 예? 그, 죽은 것도 좋고, 산 것도 좋고. 제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요, 뭐 머리 복잡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신자에게는 죽고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답이에요. 신자에게는 죽고 사는 게 중요한 게 절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죽는 것을 두고 좋다 나쁘다, 사는 걸 두고 좋다 나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신자에게 가장 좋은 것은 사나 죽으나 누굴 위한 겁니까? 그리스도를 위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좋은 거예요. 죽어도 주를 위해 죽으면 그게 좋은 것이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살면 그게 좋은 거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데 그 일이 잘 안 되면 무슨 개인적으로 나쁜 일이죠. 일이 안 될 때는 나 개인적으로 나쁜 일인데 얼마든지 낙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신자에게는 일어난 형편과 상황의 좋은 일, 상황, 그것들이 좋은 일이 된다, 나쁜 일이 된다, 이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비록 세상적인 원칙으로는 좋지 않은 일이 나에게 일어났지만은 그 일로 인해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을 배우게 되었다면은 그것은 나쁜 일이 아니고 좋은 일이죠. 하지만은 또 아무리 세상적으로 좋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좋은 거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멀리 한다면은 그것은 나쁜 일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야고보는 죽었으니까 나쁜 일 당한 것이고, 베드로는 살았으니까 복받아 좋은 일 당 일어났다, 이런 생각은 하지를 않는 게 옳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무 생각 없이 야고보 죽게 하시고 베드로 살리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왜 그리 하셨는가? 그것이 아까 말한 대로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너희들 어떤 일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은 그런 교회 되어라, 그 일을 위해서 야고보는 죽게 하시고 베드로는 살리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쓰고 계시는 거예요. 야고보가 죽고 베드로 갇히는 그런 상황에서 교회가 낙심하고 절망할 때에 옥에 갇힌 베드로를 그 깊숙한 곳에서 끄집어 내므로 인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야고보가 죽는 것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것이다. 그것을 베드로가 살아난 것을 보고 배우라,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너희들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관 아래 있음을 알아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기 위해서 야고보가 죽는 게 필요하시다면 죽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사는 게 필요하시다면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그게 하나님이 일하신 원칙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네가 죽는 게 필요하면 죽이겠다, 죽게 하겠다. 네가 사는 게 필요하면 넌 살게 하겠다. 네가 가난하게 되는 게 필요하면 가난하게 만들겠다. 네가 부자된 게 필요하면 부자되게 하겠다. 누굴 위해서? 늘 위해서가 아니고 교회를 위해서다. 이게 하나님의 원칙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원칙이 우리한테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살고 죽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것처럼 세상 일이 잘 되고 못 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죠. 진짜 교회를 위해서라면은, 교회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가르치기 위해서라면은 어떤 분이 죽는 게 필요하다면 죽게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 일이에요. 또 누군가 실패하는 게 필요하다면 그분을 실패하게 만들 것입니다. 또 사는 게 필요하다면 그분을 살릴 것이고, 넘어진 사람을 일으킨 게 필요하다면 그 사람 일으켜가지고 봐라, 하나님 살아계신다, 가르칠 거라, 그 말입니다.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의 살아계신 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일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이 베드로를 살렸다, 야 좋겠다, 여기에 관심 둘 필요도 없고, 하나님의 배도 어떻게 살렸느냐 그 방법에도 관심을 둘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관하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분이 지금도 졸지 아니하시고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살피시고 하나님 원칙대로 인도해 끌고 가신다. 그러니까 어떤 일에서도 낙심할 이유가 없는 것이 바로 너희들 교회다. 그게 사도행전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걸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건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교회가 어떤 세상 눈에 보이는 그 형편 때문에 낙심하고 맥 빠진다, 힘 빠진다 이런 소리 하고 있으면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그리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인데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데 낙심할 이유가 어디 있냐 그 말입니다. 근데 우리들은 자꾸 눈에 보이는 내 형편 보면서 낙심이 되고 교회 사정 보면서 낙심이 자꾸 든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지 않기 때문이다. 그걸 우리가 명심을 해야 돼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움직이는 것이지 돈으로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돈이 교회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뭐 예배당을 사거나 구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죠. 그러나 그 돈도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꼭 돈이 필요하지만은 그 돈이 안 주어진다 해가지고 낙심할 일은 아니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되게 하기 위해서 일하시는 것이지 예배당 주기 위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어떤 형편에서든지 간에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낙심하지 않고 날마다 힘있게 하나님 찬송과 부르며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 할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 성경에서 어떤 일이 되어지면 그 방법을 보죠. 오늘 본문에서도 야고보는 죽었으니까 숨기다 여기고 지나치는데 관심은 베드로한테 갑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어떻게 해서 여기서 구출되었는가 이걸 생각하죠. 그런 마음으로 보니까 이 5절의 말이 눈에 탁 띄어진다는 말입니다. 5절 보면은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이걸 보면서 아 그러면 그렇지, 베드로가 괜히 살았나, 교회가 그를 위해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서 베드로를 살려냈구나 이리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있으면 교회가 합심해가지고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교회 합심 기도를 들어준다. 자, 이런 식으로 또 그 생각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구출된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은 교회로 하여금 기도할 수밖에 없게 만드신 것이었어요. 그것은 자기들 힘이 무능하다 이걸 깨닫고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죽었습니다. 베드로는 깊숙한 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걸 교회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감옥 쳐들어가 구출해 내겠습니까? 대물 일으키겠습니까? 할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저 그들이 할 것은 우리는 무능하다, 우리는 할 수가 없다,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다, 그를 기도하도록 만드는 것, 너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다, 나한테 다 맡길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다, 이것을 배우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상황을 극악한 곳으로 몰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도록 만들어버리신다는 것이죠. 기도하게 하시면서 이렇게 해달라 그것이 아니고 우리의 뜻 말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밖에 믿을 뿐이 없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이름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게 진짜 기도의 의미예요. 야고보 죽고 베드로가 지는 그런 절망 속에서 이제는 바라볼 건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베드로 살려내심으로써 야 역시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었구나. 이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자가 말이죠. 기도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 그건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왜 문제냐면은 자신의 무능함을 모른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필요성을 느끼지를 못하는 겁니다. 내 힘을 믿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을 의지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절함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에 대한 마음이 궁핍해져 있지를 않아요. 나 진짜 주님의 힘이 아니면 안 되겠구나. 뭔가 이런 감절함이 없기 때문에 기도할 필요성을 느끼지를 않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건 사람 믿는 것이 아니고 돈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교회라 그랬습니다. 근데 자꾸 다른 걸 믿으니까 사람 맞고 돈 맞으면 기도할 필요성을 느끼지를 않아버리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로 모였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증거해야 되는데 그냥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를 해야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무능한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계셔가지고 지금도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 뜻대로 인도해주시는 그분을 우리가 증거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가 돈 믿고 사람 믿어버리면 결국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필요 없다. 이거 같지 않습니까? 그럼 그것은 하나님을 증거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필요 없다는 걸 보여주는 그런 결과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교회가 할 일은 여러분이 할 일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이 보여지는 것 그거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일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예수님으로 기뻐하면서 힘있게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인해서 우리의 하나님 내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다 이렇게 증거하는 것이 교회의 능력이고 힘이고 여러분이 맡으신 사명이라는 것 이걸 꼭 기억하시고 은석교회가 그러한 교회로 굳게 서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믿는다. 단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그것을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서도 절대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다 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 속에서 주님만 믿고 살아가는 그런 교회 그게 진짜 든든한 교회고 그것이 바로 교회다운 교회다. 꼭 깊이 생각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멀리 계셔가지고 우리를 내팽개치고 우리와 떨어져서 나무라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의 아버지로서 우리를 살피시고 지켜보시고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까지 다 세심받은 것처럼 세밀히 지키시는 바로 그러한 분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노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우리가 살아간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쉽게 낙심하고 절망하고 원망이 생겨버리는 그런 것은 웬일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자꾸 눈에 보이는 세상을 보면서 내 힘으로 뭔가 해보려는 그런 것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되 살아계신 하나님 믿게 하시고 우리 은석교회가 하나님을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 말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게 해주시옵소서. 결코 사람 보는 것이 아니고 세상 보는 것이 돈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하나님으로서 이 교회를 인도하시고 붙드시고 세우신 살아계신 그분을 믿고 그분께 의지하고 오직 그분이 인도하신 대로 순종하며 감사하고 살아가는 은석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